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이 도발할수록 더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아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게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두 정상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는 오후 10시부터 25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면 우리 자체적인 억지 방위 능력과 미한 연합 방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 지침 개정과 첨단 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관련 협력을 더 긴밀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이 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 논의가 연계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추이 대사는 15일 워싱턴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건국 기념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누군가 북한으로 인해 중국을 압박하거나 중국에 제재를 가한다면 많은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장과 농장을 비롯해 중국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와 중국의 대형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제조사 등이 이 같은 미국의 정책에 반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추이 대사는 별도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지금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이 대사는 미국은 위협을 자제해야 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재개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이런 가운데 진정한 효과적인 국제사회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추이 대사는 한국과 타이완의 전술핵 배치와 일본의 핵무장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12일 중국이 새 유엔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등 중국의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21일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에티오피아는 어제 BOA에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관련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역시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핵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가 장관급으로 개최되는 만큼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외교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의 대국민 TV 연설이 로힝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수치 장관의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한 TV 연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수치 장관이 현 상황을 되돌리지 않는다면 비극은 분명 참혹하고 불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미래에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로힝야족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부는 여전히 미얀마에서 우세한 세력이며 현재 자행되고 있는 일에도 압력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4도에서 17도, 최고 온도는 16에서 29도입니다. 파고는 동해 앞바다는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드디어 뉴스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원유 공급 등을 제한하는 제재 결의 237호를 채택했죠. 미 재무부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 전술 핵무기 한국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사실 요즘 들어서는 거의 뭐 매일 헤드라인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일 현지 시간으로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도발 주기나 강도, 뭐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짧아지고 또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사실은 예측이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
미국이나 한국 당국이 이미 앞서서 지난 9월 9일 그러니까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좀 단지 며칠 늦어졌을 뿐이다 이런 분석들인데요. 그 배경으로는 첫 번째로는 역시 기술적 완성을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북한의 최종적인 목적은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소형화, 경량화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이죠.
예.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최근에 6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또 장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를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유사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아직 그 두 가지 목표가 최종적으로 거의 지금 완성 단계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지만
예.
그 최종적인 완성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아직도 몇 차례 핵실험이든 또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든 계속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이번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바로 며칠 전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요. 아울러서 또 제재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한다.
예.
이런 점을 보여준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주변국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괌을 포위사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주일 미군이 타격 대상이다라는 부분들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히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병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방침을 일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다목적용으로 이번에도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예.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최홍기 기자.
네, 기술적 분야 얘기를 조금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예.
북한이 이번에 그 1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3,700km를 날아서 이제 북태평양에 떨어졌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북한이 그 미군의 핵심 군사기지인 괌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8월 29일 화성 12형 그 중장거리 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당시 그 화성 12형은 2,700km를 날았는데요. 사실 지도를 놓고 재보면 북한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가 3,400km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 북한이 그 같은 괌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괌을 공격하려면 약 비행거리가 적어도 3,40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예.
한 700km 못 미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예. 3,700km를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한 1,000km 이상 나은 거고요.
네.
또 괌을 이제 사정거리에 넣었다 이렇게 틀림없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말에 화성 12형으로 괌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여기에 좀 실패했거나 좀 미흡한 결과가 나자
네.
17일 만에 다시 발사해서 1,000km의 사거리를 늘려서 괌 공격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성공했다 이런 예. 거를 과시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 3,700km 정도 나갔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남쪽으로만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이제 괌이 충분히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 시간에 뭐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물론 지금은 그런 얘기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분위기나 새로운 국면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을 위해서는 어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는 그런 선의를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했는데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뭐 며칠 간격으로 혹은 몇 주 간격으로 계속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고 있는 건 그렇다고 북한이 대화나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 또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거의 매주 지금 그 미사일 또 핵실험 이런 굉장히 강력한 그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외관상 북한이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혀 관심이 없냐 이렇게 보기도 또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이죠. 계춘영 그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미사일 실험 동결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사례가 있는데요.
예.
이것은 하나의 대화할 용의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앞서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또 서울에서 대북 제안을 했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하자 또 경제 협력도 가능하고 이산가족 상봉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북한이 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진짜로 그 관심이 아예 없고 대화할 용의가 없다면은 우리 이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그 공식으로 밝히면 될 텐데 여태까지 그냥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역시 내심으로는 관심은 있지만 지금 대화를 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역시 북한 내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의 지금 그 가장 큰 목표는 핵무기가 장착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목적, 제재를 풀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은 2차적이나 3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계속 도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 자,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성명이 있는데요. 잠시 이거 이야기를 좀 듣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am hopeful that China as a great country, a world power, will decide on their own and will take it upon themselves.
예. 북한이 현재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행보를 바꿔서 미래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도록 고려하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중국이 스스로 원유 공급이라는 매우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중국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얘기일까요?
예, 틸러슨 장관이 얘기한 중국과 관련한 언급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이 원유 공급 중단 부분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관련해서 거의 그 끝장, 최종적인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급하는 여러 가지 생명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자 그리고 또 식량 그리고 현금 이런 것들 중에 물자 부분에서는 역시 원유 공급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원유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기관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요소고 이것이 중단되면은 북한이 결국은 손을 들 것이다 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최근에 유엔 안보리의 최신 추가 대북 결의도 사실 이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미국은 많이 노력을 했지만
예.
결국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면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또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상당 부분을 말하자면 사용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이것을 좀 줄이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중국에 대해서는 원유 공급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국의 미국이 요구하는 이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어떻게 보면 고강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 가능성을 좀 회의적이게 보는 시각이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라. 따라서 이런 조치를 다 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주문인데요.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받아들이지 않기도 곤란한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연간 한 북한에 대해서 한 50만 톤 정도의 그 석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만일 중국이 석유를 전면적으로 차단을 하고 중단을 하면 북한의 그 군부 경제 자체가 마비되고 이것은 엄청난 그 정치적 경제적 그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이는 그 한반도 정세의 그 안정화를 바라는 그 중국의 그 이해관계에 어긋납니다.
예.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이것을 그 100% 받아들이긴 곤란한 상황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받아들이기도 곤란합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을 방치해서 북한이 핵객 국가가 되고 이것이 또 ICBM 발사를 계속해서 미국을 공격할 경우에 미중 관계가 흔들리고 이것은 중국의 그 전략적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중국은 이 두 가지 압력 사이에서 어떤 그 균형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발언에 대해서 이제 중국 외교부 외무성 대변인의 어떤 그 입장을 들어보니까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 우리에게 이 책임을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아무래도 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 여기까지 가기에는 중국의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방금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예.
사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핵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의 그 목표를 가지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단합해서 나서면은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북한을 둘러싸고 동북아시아의 말하자면 지정학적 요소들이 상당히 깊이 개입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북한을 압박하는 문제를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다 중국에 이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자,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여러 번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 또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문제,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네. 지렛대로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또 최근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그래서 북한과 협력하는 중국 내 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카드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바로 미국과 중국 관계를 걱정하거나 또는 배려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거기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예. 중국으로서는 있단 말씀이죠.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붕괴되거나 그야말로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까지는 원치 않는 그거는
예.
그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서 중국이 갖는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예.
미국도 역시 그만큼 따르도록 그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압박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중국이 혹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 중국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몇 가지를 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다른 방향으로 뭔가 인센티브 말하자면 그런 것을 줄 경우에는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다 가정의 문제입니다만은
예.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거에 전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가 최대 압박과 관여로 돼 있고요.
예.
지금은 사실 압박에 몰두하는 상황이고 그것은 주변에 한국이나 일본도 다 같은 입장입니다.
네. 자, 최용기 기자. 그리고 또 요즘 중국과 함께 이제 자주 또 이제 거론되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뭐 잘 알겠습니다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 북한에 앞서 윤국환 기자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이제 목소리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적했듯이 그 러시아는 북한의 그 해외 송출 노동자를 가장 많이 배치하고 일을 시키고 있는 그런 국가죠. 또
네.
과거에 그 한 열 차례의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이 협상 과정 이런 것을 보면은 러시아가 상당히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런 쪽에서 자신의 그 발언권을 높여온 것도 그 사실입니다.
네.
아 그러나 러시아도 뭐 중국과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과 미사일 개발 자체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러시아도 즉각 그 굉장히 단호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야말로 미국과 러시아의 그 전략적 관계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그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네.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반대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에 있어서 압박이라든가 군사적 조치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예, 한국과 일본은 일단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가졌죠.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말하자면 추가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맥락이었고요.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유엔 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것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밝혔고요.
예.
이 한국 정부는 정치 문제와 인도주의 지원은 별개의 사안이다라면서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예.
약간의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서 약간의 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이 세 나라는 이 도발 행위에 직면해서 계속해서 대북 제재 강화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해를 일치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네.
한국 정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나 또 현무 미사일을 무력 시위용으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현재 주변의 어느 나라들보다도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하게 무력 시위를 하고 또 추가 압박을 앞서서 언급을 하는 등으로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예.
하고들 있습니다.
예, 뭐 미 국무부의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화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것 같군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윤국환 기자가 얘기해 주신 부분이 이제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대북 인도 지원 800만 달러 이 방안을 밝혔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시기적으로 보면 좀 공교롭게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발표하기 바로 그 다음날 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하지만 인도적 지원 입장은 뭐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좀 난처한 이런 상황인데요. 원래 그 이 사업은 그 한국 정부가 그 양자 차원 또 직접적으로 북한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유엔 산하 기구죠. 그 유엔 식량 기획 또 유엔 아동 기구가 북한의 그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사업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정부가 원래 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문제는 분리해서 처리한다. 남북관계 또는 뭐 북한의 도발 이런 것이 있더라도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와 관계없이 계속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필요한 그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이 그 7월부터 지금 거의 매주 핵실험 또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도발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북 대화, 정상회담,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 제의를 했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서 뭐 침묵을 지키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좀 이런 것이 좀 상당히 난처한 이런 상황이고요. 한국도 언론, 그 여론도 별로 안 좋습니다. 북한이 원하지 되는 반응도 보이지도 않고 저렇게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하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아베 총리도 이번에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전화통화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견을 보인 이런 게 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통일부가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사전에 미리 이것을 좀 공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한 것은 이것을 이런 상황에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의도로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도발로 어려우니 여론에 좀 향배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예. 자, 북한이 15일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미국, 한국, 일본 또 중국, 러시아의 분위기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17일 만에 다시 나온 겁니다. 또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가 지난 11일에 발표됐죠. 그러니까 나흘 만에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건데요.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추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s neighbors, its trading partners and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united against its dangerous and illegal actions.
네. 북한의 이웃과 교육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단합된 대응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이전 결의에서 하나씩 이제 더해지는 형식이니까 23755호가 뭐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을 짚어본다면 어떤 겁니까?
역시 관심을 가장 크게 끌었던 것은 원유 부분입니다.
예.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는 대북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결의안에 채택될 경우에는 상당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
예.
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이 되는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누구나들 다 그렇게 관측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고요.
예.
여기에서 일정의 그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부분은 원유와 관련해서는 결의안이 채택된 시점에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쪽으로 됐습니다.
네.
결의안이 채택된 시점에서 그러면 원유 공급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은 대체로 400만 배럴로 추산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유 제품이 있었죠. 정유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양의 55%를 감축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나 정유 제품의 이 수준은 사실 추정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추정을 근거로 그것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200만 배럴로 제한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원초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
이 때문에 이 원유 공급 부분들은 상징성은 좀 뛰고
네.
또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 추가적인 제재 결의를 채택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네.
이런 정도지 이번 237호 안보리 결의에서 채택된 내용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압박이 될 것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들이
네.
더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과거 이제 결의에서 석탄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그 수위가 높아졌던 것만큼 이번에도 일단 원유가 한번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도발이 되면 그렇게 좀 더 강도가 세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겠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섬유 수출은 완전히 중단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석유는 일종의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은 좀 그 한계가 있는 이런 것이라면.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호로 해서 가장 확실하게 그 제재가 된 것이 그 섬유 분야입니다.
예.
아, 섬유는 그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한 3년간 한 7억 6천만 달러 정도 그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연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2억 달러 정도고요. 전체 수출 분야에서는 약 27%, 그러니까 4분지 1을 넘는 상당히 큰 비중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수출 그 금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북한 경제가 상당히 앞으로 그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섬유를 만들어서 한 것도 있지만
예.
그와 못지않게 인가공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원재료 뭐 단추라든가 실이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고 북한이 여기서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의류 만들어서 이걸 다시 수출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것이 상당히 많은 그 노동력이 이 분야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그 전면 중단됨으로써 아, 일단 그 공장이 만일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은 많은 공장들이 그 가동을 멈추고
예.
또 외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화난도 가중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는 있었다가 본안에는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였는데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 뭐 김여정 모두 다 이번에는 제외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재 안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여동생인 김여정과 관련해서는 제재 대상에 오르면은 자산이 동결이 되고 또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두 사람은 빠졌습니다. 나머지 일부도 많이 빠졌는데요.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제외하고는 다 빠졌는데요.
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북한은 이 김정은 위원장 최고 존엄이라 그러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대화 국면과 관련해서 이 소지를 그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고 아울러서 몇몇 그 핵심 인물들도 제외된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추가됐군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뭐 이런 공해상에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그동안에 여러 안보리 결의에서도 뭐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예.
다만 당초에 그 미국이 준비한 대북 제재 초안을 보면은 북한 선박을 검색할 적에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미국이든 한국의 군함이 가서 의심되는 그 북한 선박이 있으면 이것을 멈추고 선박을 하는 주로 해경이나 무슨 그런 쪽이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군함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굉장히 강력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예.
실제로는 최종 그 결의된 그 보면은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다만 북한의 선박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품목을 심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그 유엔 회원국이 그 선박에 등록된 국가의 동의를 얻어서 검색할 수 있게 했고요.
예.
만일 선박의 그 등록 국가가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선박이 검색을 못 받겠다 이럴 경우에는 안보리가 문제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요구했던 육자회담 재개 문제, 이 부분은 또 이제 결의안에 포함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될 때마다 포함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진 못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유엔에서의 대북 결의를 제재 결의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의는 그동안에 채택된 것들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늘 이 육자회담 재개 그리고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수단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의 해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제재를 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다.
예.
그것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대북결의 이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재개를 계속해서 요구해 온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 조항은 새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줄다리기 타협, 뭐 협상의 이제 산물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그 실무 수준에서 이런 큰 틀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 북한에 대한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주요 내용을 놓고 실무자들이 또는 유엔 대사급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동안에도 보면 장관급들이 개입을 했고 이 장관급들은 물론 그 윗수준에서 대통령들이나 국가주석 이런 최고위 층에 말하자면 어떤 지침을 따르는 수준이었는데
예.
이번에도 사실 원유 공급이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모두들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보시면 이번에 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일주일 만에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였는데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큰 틀에서 뭔가 방향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 언론들은 바로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같은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북 결의가 나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을 보면 뭐 small step, nothing, not a big deal, 작은 조치에 불과하다 이런 발언들은 이런 평가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말 그대로 뭐 해석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초 그 미국이 바랬던 것, 미국이 원하던 목표는 원유를 뭐 완전히 중단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그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리고 이런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그 어떤 절충을 통해서 조치가 빨리 일주일 만에 뭐 이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와중에 상당히 그 내용이 그 희석되거나 일종의 그 물타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원유 공급 같은 경우만 해도 상한선을 두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에 그쳤지 이것이 뭐 줄이거나 이거에 대해서 뭐 줄거나 이런 것은 뭐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마크 협상을 지휘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이 그 작은 걸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과는 좀 못 미친다. 이런 하나의 그 평가를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온 같은 날 미국 재무부의 문우신 장관은 중국이 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또 해서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문우신 장관이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전에도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는 미국과의 금융 거래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 아울러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대통령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우신 장관은 이번에도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중국이 유엔 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특히나 구체적으로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행이 된다면은 상당히 큰 요인이 될 것인데요.
네.
실제로 문우신 장관의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중국을 압박하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라라고 이제 행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국령 그 광과 미 본토를 겨냥한 그 핵실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도발을 계속하자 워싱턴의 미외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인데요. 미 하원 의원들이 최근에 재무부와 국무부의 그 연명서한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서명을 한 거죠.
네.
그 서한을 보내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16개 은행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중국은행의 대책을 취하라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추가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과 또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 그리고 미국 정부 안팎에서 일고 있는 중국 압박 움직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휴일 아침 탈북자 김형수 씨 부부 무슨 일인지 무척 분주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예, 오늘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쪽 남해에 그 진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저희 고향 친구 집에 집사람 함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도 부부간이 애들까지 같이 와가지고 지금 그 아래에서 식당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도 북한에서만 만나보고 결국 오늘 가서 만나면 한 거의 8년 다 돼서야 처음 만나보는 건데요. 한번 그래서 오래간만에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함께 좀 내려가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8년 만에 한국에서 만나는 북한의 고향 친구.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탈북자 김영수 씨 마음이 급한 모양인데요. 드디어 길을 나선 탈북자 김영수 씨 부부. 자동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진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남편하고 애하고
영진이하고
그럼 세 명이 같이 있잖아.
예. 아. 함께 살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저 뭐야 식당 하잖아. 식당 하는 게 와서 뭐 식당 일을 먼저 하다가 창업했나?
예, 원래 그 친구가 그 김밥집에서 일하다가 그거 배워가지고 한 몇 년 일하다가 작년부터 지금 잘했지 김밥집.
탈북자 김영수 씨 부부 어느덧 친구가 한다는 식당 앞에 도착을 했나 봅니다.
감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원체 뭐 다른 사람들도 얼굴 뭐지 뭐
살죠?
건강하세요? 그 한국 나올 때 그때 보고 처음이잖아. 우리가 나온 시스템 술 한 잔씩 같이 마셨어.
아이고.
점수 언제 와 사세요?
예. 그게 요 지금 조용한 시간이지.
그렇지 지금이야.
요 위 올라가 안 자요. 아이고 제 같이 올라가 안 자요.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와 반가운 인사를 끝낸 탈북자 김영수 씨. 친구에게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게 됐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그냥 직원으로 일했거든. 그리고 그 테슬이지 만나게 2년 6개월 운영하고 서리 내놓겠다 할 때 우리가 딱. 우리 집 사람 이 가게를 넘 잘 알아.
첸젠 아니야
첸젠? 첸젠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첸젠 받아가. 아이고,
개인 행위가 우리 집 사람 처음 일할 때 개인이 이 가게 내놨어. 그런 그러니까 첸젠 우리가 그 대구에 있는 사람이 첸젠을 운영하다가 2년 한 4개월인가 항설이 탁 내놓을 때 우리가 가게
그럼 이건 지금 이제는 뭐 권리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지금 보증금이라 다 내고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지?
그렇죠.
이 정도 하면 권리금하고 보증 얼마 들어가는 거야?
이 가게 처음부터 있었을까? 제일 싸다 하고 제일 저렴할 때 우리가 딱 돈을 그러니까 우리 제일 저렴한 게 맞지.
지금 값이 얼마지?
보통 이 정도면 이게 진주 쪽에서는 얼마 쓰면 된다는 거예요? 권리금하고 보증금이?
아예 무슨 그래야 무슨 한 5천이 뒤집었어요.
아
5천이 아직 처음에는 5천이 뒤집었어요. 아무리 좀 뻔뻔해 보여도 5천이
그래도 월세가 또 한 달에 나가는 또 얼마 정도 나갈 텐데 이게?
근데 여긴 또 여기가 월세가 주인 없어서 안 만나서 월세도 또 저렴하게
주인가?
저 우리 옆에 가게가 우리가 이거보다 도수가 더 작은지 월에 150조예요.
아.
근데 우리는 그거 절반 가격으로
아, 그렇죠.
그럼 이제 저렴하겠다.
처음에 어떻게 식당을 시작하게 됐는지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지 월세는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친구 부부가 손님을 맞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탈북자 김영수 씨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지금 식당 안이 큰 탁들이 다 해서 8개가 지금 놓여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쪽 주방은 또 주방대로 크고 정말 깨끗하고 잘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바로 열고 나가면 식당 앞에는 시외버스라고 하는 정말 각 시군과 지역으로 가는 버스들이 다니는 그런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라든가 비행장까지 가는 그런 버스들도 다니는 터미널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인파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앉아 이야기하고 하는 동안에도 손님들이 이 시간은 오후 지금 3시나 4시 때 되는 시간대인데 식사 시간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자꾸 들어옵니다. 저녁 이제 한 5시, 6시부터는 또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이 식당은 24시간 문을 닫는 법이 없이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잠시 자리를 비웠던 친구가 돌아오자 탈북자 김영수 씨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터미널이 끼고 있고 우리 여기 다 원룸들이라 여기 다 경상대학교 연안공대 학생들 다 원룸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저 저녁 시간이나 이런 때 밥 먹으러 오면 딱 왔을 거야.
그러니까 서울 노란지 같은데야 노란지 같은데.
그러니까 그 흐름 알바다. 나 이 원룸이니까 나 원룸 생활하나 여기 와서 밥 먹어.
여기는 열무 김치물 좀 잡수고 내가 열무국수 안 하고 있잖아. 네. 여기 열무김치 이제 그날이나 잡수고 콩국수 했어. 콩국수.
아, 너도 맛있겠어.
콩국수 좀 맛있거든.
식당을 하는 친구가 대접하는 맛있는 음식도 먹어가면서 탈북자 김영수 씨와 친구 부부 이야기를 끝없이 이어가네요.
오래 해먹겠다. 위치자.
그래서 오래 해먹겠지.
아 근데 여기 지금 위치 자체다 보면 자체는 뭐 좋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둔 저희는 서울이나 경기도권을 경쟁이 얼마씩 쫙 내려가서 또라미 김밥지고 또라미 거죠.
근데 여기는 진짜로 돈 많이 벌겠는가 저게 뭐겠는가 하는 문제지. 근데 그렇게는 떠나서니 일한 것만큼은 돈.
과연 탈북자 김영수 씨가 알고 싶은 한 달 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8년 9월 17일 오늘 한국 서울에서 제24회 하계올림픽 개막을 알리는 팡파레가 울려 퍼집니다. 160개 나라 13,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은 유치부터 개막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9년 10월 8일 제24회 올림픽 대회를 서울에 유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그로부터 18일 뒤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올림픽 유치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은 올림픽 유치 의사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서울은 짧은 유치 운동에도 불구하고 후보 경쟁 도시인 나고야를 물리치면서 기적 같은 압승을 거둬냅니다. 서울올림픽은 이념과 인종의 벽을 넘어 16년 만에 5륜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실현한 지구촌의 대축제였습니다. 1980년 9월 17일 오늘 니카라과의 독재자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가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좌파 게릴라 무장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아나스타시오 데바일레는 1925년 니카라과의 장기 독재 가문을 연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시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1956년 가르시아가 피살되자 그의 큰아들이었던 루이스 소모사 데바일레가 대통령직을 물려받아 7년에 걸쳐 니카라과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963년 루이스 소모사 데바일레가 대통령 재출마에 거부하자 4년 후인 1967년 그의 동생인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발레는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계와 재계, 군부를 한 손에 쥐고 폭압정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바일레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항해 곳곳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전 세계에서도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데바일레는 1979년 사임을 발표했고 한 해 뒤인 1980년 오늘 파라과이로 망명하던 중 좌파 게릴라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뉴스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을 향한 외교적 조치들이 계속 실패한다면 미 국방부가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오늘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책임감을 갖고 먼저 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했다면서 만약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옵션이 고려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매티스 장관에게는 충분한 군사적 옵션이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만약 무모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어찌됐건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북한은 파괴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이를 알고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말했습니다. 다만 헤일리 대사는 어느 누구도 이를 원치 않으며 전쟁 또한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헤일리 대사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의 북한을 향한 화염과 분노 발언이 빈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5일 헤일리 대사와 진행한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없다는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이 도발할수록 더 강화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받아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깨닫도록 더 강력하게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두 정상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북제재결의 23755호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추이 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 논의가 연계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추이 대사는 15일 워싱턴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건국 기념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누군가 북한으로 인해 중국을 압박하거나 중국에 제재를 가한다면 많은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추이 대사는 별도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지금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21일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에티오피아는 어제의 BOA에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관련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핵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태풍 탈림이 오늘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탈림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 가고시마현 미나미 큐슈시에 상륙한 뒤 현재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림은 순간 최대 풍속이 45m로 큰 비를 동반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규슈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정전과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기 350여 편이 결항됐고 고속철도도 일부 정상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이 어제 러시아 전투기에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와 아랍연합군으로 이뤄진 시리아 민주군은 이 공격으로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주에서 일어났으며 러시아 전투기의 공습과 함께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도 함께 이뤄졌다고 시리아 민주군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공습이 시리아 민주군과 연합군 지원 세력이 주둔해 있는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의 대국민 TV 연설이 로힝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수치 장관의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한 TV 연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4도에서 17도, 최고 온도는 16에서 29도입니다. 파고는 동해 앞바다는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